우리 강단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또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받았던 응답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혼란이요, 핍박이고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핍박이 더 거세지고요. 교회들을 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시간표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에 올인한 겁니다. 시간표를 기회로 붙잡은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시간표라는 단어를 좀 핑곗거리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해보십시오. 좀 도전해보십시오.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일까 아닐까를 고민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로 본 겁니다. 좀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천 명의 전도자들 중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딱 택하시고 부르셔서 전도와 선교, 이 너의 민족이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될것 같다. 순교해야 될것 같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우리 민족이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단순히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그걸 기회로 딱 붙잡은 거 있죠. 그런 스데반이요.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능력으로 돌을 맞는 순간까지도 앞에 돌 던지는 사람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참 전도자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환란 때문에 흩어졌다고 하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할 줄은 알았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들이 우상소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 유대 사상, 율법 사상에 가득해서 살릴 수 없고 여전히 재앙 저주의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곳을 살릴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시간표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핑계대는 시간이라면서요. 이렇게 일꾼 임명의 시간 아닙니까? 회장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회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사실 이야기하기 이전에, 권하기 이전에, 아, 내가 정말 우리 조직을 두고, 이 공동체를 두고,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먼저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요, 복음,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했을 뿐인데, 중풍병자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 정신, 영적으로 그 모든 치유가,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따라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노바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계속 나올 단어인데요, 노바디.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길은 순교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길은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시작이 됐거든요.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은요,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저들의 의식주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일과는 분명히 구별된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노바디의 현장이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되는 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안에 하나님은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인뿌리 체질과 우리 한계 속에서요, 할 수 없어. 우리 계산, 우리 생각. 빌립 집사님이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아니면 그 한계 많은 사람들끼리 막 토의하고 논의한다고 그 선교가 가능했을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런 증인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노바디의 현장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생각하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안전하고 완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가 완전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들을, 빌립 집사님과 동일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강단 말씀 그 결론에 각인뿌리 체질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발견해야 하던 것들을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수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느끼는 실수들은 육신적인 실수입니다. 어제도 랩런트랑 포럼을 하는데 시험 보면서 실수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하고도 포럼할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자기가 어디에 투자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다. 자기가 인생 속에서 했던 그런 실수들,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실수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행했던 그런 실수들, 그건요 사실 생각 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아쉬운 거죠. 그만큼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에. 근데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되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가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쉬워서 그 실수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각인뿌리 체질로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 있죠. 실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불신앙으로 실수하는 인생. 물론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수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실수들이 무엇인가를 보길 원하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실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이때 이 시간표가 어떻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용맹함을 떨치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동료 군인들과 함께 계속 전복전쟁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질투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사울왕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 아들들과 함께.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에 뛰어듭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전쟁과 완전 다르죠. 자신의 유익과 약탈과 이 문화를 말살하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겁니다. 다윗이 정복하는 나라마다요, 하나님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이 거기에 쌓여졌고요. 예.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들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했던 그 정복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허락한 유일성이었고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좀 중요한 전투가 있으면 또 위기 되게 어려운 전투일수록 앞장서서 제일 앞서서 싸우니까 자기를 이렇게 친위하는 친위대가 3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늘 싸웠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여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굉장한 전쟁이 지금 치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이 궁전에 남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늘 앞장서서 영적 싸움에 앞장섰던 그 선봉에 섰던 다윗이 궁전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왕궁의 옥상을 돌아다녔더라. 장군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 왕궁의 옥상은 왕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심취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자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자리를 놓친 채로, 전도 선교를 놓친 채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와 있던 거죠. 그래서요, 다윗의 실수는 사실 자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놓치니까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고 빼앗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이전에 우리 상태가 벌써,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벌써 이미 속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있지 아니한 상태.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바세바였죠. 자기의 친위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누군지 알아보게 시키고 결국엔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나중에 보니까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그 전쟁통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쨌든 동침시키려고 온갖 창세기 3장으로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아주 계속 반복이 되죠. 한 번 인본주의를 써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신 방법 말고는요, 그걸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어집니다. 결국엔 어디까지 갔냐? 우리아가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싸우는 그 병사들과 함께 계속 자니까 결국에는 가장 험악한 그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죠. 굉장히 악랄하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짓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악랄할 만큼.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의 오감과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예. 담배를 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에 중독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능력을 주시는데,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아니하니까요, 감정 하나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진 왕이.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본분을 놓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놓쳤어요. 왕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의 친위대보다 앞장섰다는 말 뭐냐면,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친위대를 지켰다는 겁니다. 친위대도 왕을 지키겠지만, 이 왕이요, 자기 부하들을 지키고요, 나라를 지키고. 엄청난 자신의 본분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자기와 함께 다윗의 장군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그 동료를요, 사지로 몰아넣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아니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살아나야 될 현장, 지켜줘야 될 현장이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고요. 더 안타까운 건 후대들이요,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그 일뿐만 아니라 아직은 다윗도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역사의 이래로 볼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윗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그 흐름 속에서 다윗이 지금 그 자리와 그 상태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거, 실수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아이고, 상관없는 삶. 우리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시스템들,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제목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감각과 우리 생각, 감정 가지고 속게 되어 있고 우리 본분은 당연히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실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가 놓친 자리, 내가 놓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았음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범죄한 이 죄는요, 불신 현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이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상 숭배한 국가들에서는 더한 일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볼 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축복의 자리를 놓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한 부자가 가축이 많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소 한 마리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잔치한다고 이 암소를 데려다가, 가난한 사람의 암소 데려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막 다윗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네 배로 갚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듯이 네가 한 짓이다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네 탐욕에 몰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하나님이신 엄청난 축복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보지 않고 네 멋대로 살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돌보는 시작이 강단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를요, 계속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덮으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 동원해서. 그러면 이 다윗처럼요,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데요, 빨리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막 뺨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어쨌든 또 이 밧세바와 자기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병들게 만들거든요. 병들게 만드는데 그 아들을 두고 정말 회개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서 한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죠. 자기가 놓쳤던 이 자리와 이 축복과 이 영적인 축복의 상태를 회복하여 주시라. 하나님 그 시간표, 그 기회를 내게 주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강단의 말씀,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에 붙잡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과 모든 삶의 시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아들이 결국엔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적들로 하여금 빌미를 주었다. 하나님의 왕 다윗이 불륜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럼 그 아들이 크면 클수록 계속 다윗의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이 영적인 실수와 영적인 실패는요, 빨리 그 불신앙의 끈을 끊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에 도전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계속 그게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고 우리 후대까지도 그게 전달돼서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불신앙의 그 끈을 끊으신 겁니다. 잘못된 열매를 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허락하시거든요. 성전 건축의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준비는 다 하지만 결국 이룬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여정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치유 회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아졌다. 이건 우리 감정이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놓쳤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되찾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면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촘촘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 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망한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망한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하나님의 일곱 명 렘넌트들이 그 강대국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상반되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다 싶을 만큼 바울도 많은 시간들을 감옥 안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망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외로운 상태 속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시대에 남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빌립이 자신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역사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도 복음 듣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 생각 다 틀린 거였다. 하나님이신 선교가 거기에서 펼쳐졌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고 했거든요. 확인하려고.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할 말을 남기신 겁니다. 포럼할 내용을 남기신 거죠.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역사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요, 후대와 또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포럼과 할 말을 남길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바디의 축복을 가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뭐 불신앙 속에 막 살면 또 사라지더라고요. 예. 후회하더라도 막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실수를 돌보고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24시간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습니다. 예, 실수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계속 아멘 안 하시다가 되게 크게 인사하시네. 예, 괜찮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씻지 못할 과거의 실수들,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많은 것들로 사실 불신앙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빠르게 그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요, 다른 어떤 인본주의와 내 인생 경험 앞세우기 전에 복음을 앞세워서 다시 이 자리와 상태를 되찾으면 됩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는 그 성도와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이 시대의 응답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Nobody. 빌립 집사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1장인가요? 21장에 보면 바울과 그 팀이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거든요. 사실 바울은요, 빌립 집사님과 함께 일곱 집사님으로 뽑혔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도자이지만 내 동료, 내 친구를 죽인 사람으로서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얼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겠죠. 근데요, 그런 자신의 한계도 감정을 다 초월해버렸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집을 미션홈으로 열고요, 전도자들을 초청해서 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빌립의 내 딸이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딸들이 무당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누렸을 때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빌립만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 교회와 또 그 민족과 또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 후대에까지도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빌립이 받았던 이 축복, 강단의 말씀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